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성경이라는 66권의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봉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들 합니다.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또 신학 논문 같은 스타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사실 종교개혁 의 그 출발점이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루터가 이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사실 모든 또 기독 신학의 가장 뿌리와 근간이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 제일 앞에 위치해 있어요. 그것은 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제일 먼저 쓴 건 아니고요. 그런데 위치상으로 제일 첫 번째 위치에 두었습니다.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은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 공동체이죠. 그들은 27년쯤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로마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잠시 예상보다 조금 더 머물면서 복음과 공동체를 경험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가 사는 그 집, 그 지역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든, 그것이 가장 처음 시초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였는데 이후 20년,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구성들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자녀들이 이미 태어나서 1.5세대, 2세대들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또 세계 다국적군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른 종족들도 그 공동체 가운데 편입하게 되어서 구성원이 굉장히 폭넓어졌습니다.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혼합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더 늘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 아직 도착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길이 막혔었다, 이제 그런 것을 편지에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가 국제도시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인편이나 편지나 그래서 로마 소식을 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그런 로마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자들을 만나고 또 묵상과 훈련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가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지도가 떠오르시면 안디옥부터 해서 왼쪽으로 그 터키 지역, 그리스, 헬라 그쪽 지역을 이제 다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 커버를 했는데, 이제 로마가 있고 사실은 바울의 마음에는, 꿈에는 저 왼쪽에 있는 스페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겠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돕기는 너무 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쪽 동로마 쪽은 전도가 끝났는데 서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스페인이 목표점인데 이제 로마 교회가 그 선교를 좀 감당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 후원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당연히 또 너무 자연스럽게 유대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목소리도 있겠고, 또 이방인들도 사실은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교회, 초대교회는 다 그게 이슈였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복음만 있어도 되느냐, 그 부분 해결이 안 되면 이 두 종족이 섞여 있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써 지금 갈라져 있는 또는 갈등이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목회적인 그런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로마에 전해져서 뭐 좀 이렇게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얼굴로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선교 후원을 해라 라고 말하면 누군지 어떻게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또 잘 보여주고 또 자신 안에 있는 복음, 내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복음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신학 전반을 또 사실 전체 신학은 아니지만 사실 그 구원에 관계된 중요한 그런 복음을 잘 기록해서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알게 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로마서 16장까지 또 사실은 신학은 11장까지 정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신학 정리를 우리가 그 핵심적인 정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입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무렵에 겐그레아에 있는 그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전달을 했습니다. 세속의 도시이고 권력의 도시이고 황제 숭배의 도시인 그 로마에 이 편지가 전해져서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고 그들 가운데 또 선교의 동력을 일으키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복음은 또 들어야 되는 거죠. 로마에 전해진 복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뉴욕, 뉴저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로마서가 들려졌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알려면 몇 년을 연구해도 부족합니다. 로마서를 연구해서 받은 박사학위만도 뭐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가 넘을 것입니다. 평생 연구해도 못다 할 그런 고봉이지만 간략하게 핵심만 오늘 좀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도행전만 해도 이야기고 복음서도 다 이야기였고 구약에 있던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야기들도 대부분 스토리가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로마서에 딱 들어오면은 서신서가 시작되거든요. 이 서신서는 무슨 이야기처럼 썼다기보다는 약간 논설문처럼 썼단 말이에요. 어떤 논리의 구조를 가지고 언어와 문학과 그 어법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세심하게 뜯어봐야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 논설문 강화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연구가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들 중에 복음서를 제외하고 서신서들 중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자체에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학적 개념이 많이 나오고 구약 기록이 배경 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 편에서는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매우 간단히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좀 살펴보기로 하죠. 로마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는 이신칭의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성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확실하게 이해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 오직 믿음으로써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도덕으로나 뭐 우리의 실력으로나 우리의 부유함이나 뭐 세상 철학이나 미모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그 수준을 우리가 다 넘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해가 있어요. 그 다음 나가야 되는 이해는 뭔가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종교 생활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종교적 헌신으로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내가 믿음이 내가 한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되게 좋은 말일 수 있는데, 내가 뭐 좀 했다 싶을 때는 이게 약간 억울하다 생각될 수도 있고, 뭘 좀 해야지라는 입장에 내가 설 수도 있어요. 그죠? 나도 이렇게 성장도 하고 나도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겨우 딱 은혜를 받아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 감격인데, 내가 좀 한 게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좀 차별이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율법주의자들이나 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레벨을 계속 둬가지고 아직 나한테 올라오면 멀었어, 그 위치에 계속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라는 것이 아무리 이걸 만약에 구분을 많이 해도 키 작은 사람하고 키 큰 사람 차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떤 차원이냐 하면 땅에 걸어다니냐 비행기 타느냐 정도의 차이인데, 우리가 그걸 쪼개는 거는 키 2cm 크냐 3cm 크냐 정도 차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이 의로움이 불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분,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분, 그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이, 나의 구원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얻은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가 선포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눈빛을 보니까 아직도 좀 어려워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 암송하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그래도 듣고 또 암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외울 수는 있지만, 삶에서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약간 다른 차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네 군데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합2사, 하박국 2장 4절, 로밀1:7, 로마서 1장 17절, 갈3:1:1, 갈라디아 3장 11절, 히열3:8, 히브리서 10장 38절. 제가 신학교 입학한다고 달달달 외우고 막 오만 걸 다 외웠어요. 성경을 그냥 1년 내내 그냥. 그랬는데 이제 신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안 뜨거워. 신학생들이 은혜받기 제일 어렵고요. 어떤 강사가 와도 이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신학생들 집회에 초청받는 것을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비판하고 은혜 못 받고 막 뜯고 막 물고 막 저 어디서 했던 건데 막 이러고 막 너무 어려워요. 이거 막 조사도 많이 하고 맨날 하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근데 사실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흘러가는데, 그냥 배우면 배울수록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손해예요. 본인 은혜 못 받으면 본인 손해예요. 제가 처음으로 지하철 전도를 한 날, 그때가 1993년 12월이었습니다. 겨울에 94년 1월로 넘어가는 그 무렵이었는데 이제 양재역 전철역에서 타서 지하철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탔는데 동료들하고 몇 명이서 같이 탔어요. 딱 섰는데 엄청 떨리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서 살았고 뭐 이렇게 전도도 얼마나 이렇게 또 배우고 막 이랬는데 교회 안에서 연습만 했지 나가서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친구하고 친구한테 교회 가자 이런 얘기는 해봤는데 이 퍼블릭한 공간에서 복음을 전해본 게 처음인 거예요. 딱 섰는데 발바닥이 딱 얼어붙고 입이 딱 다치는 거예요. 양재역을 출발했는데 덜컹 그리고 출발하면 그때 딱 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짜고 들어갔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음 역까지 막 가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두려움이 막 생기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냅다 그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전율이 쫙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막 복음을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하는데 한 역, 두 역, 한 다섯 역 정도 옥수역에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한 대여섯 개 되잖아요. 그래서 2, 3무식 되니까 한 15분 정도 그걸 막 복음을 전하는데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데 아무도 이제 제재하지 않고 모두 다 잘 들어주시고 저도 막 가슴이 뜨거워서 막 전하고 있어요. 막 그러다가 옥수역을 향해 가면서 한강 다리 위로 기차가 탁 나오면서 빛이 쫙 들어오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옥수역에 탁 내리는데 평생 제가 그날 전도한 걸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1호선 타면 뭐 이제 뭐 청량리역 가면서도 막 하고 막 주로 1호선 3호선을 제가 많이 탔었는데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저한테 그냥 뭐 로마서의 핵심 구절 뭐 그렇게 해서 학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두려운 상황에서 그 복음이 튀어나오면서 제가 전했던 말씀이라 좀 이렇게 가슴에 뼈에 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는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요. 로마서 8장이 그 가운데도 보석 같은 핵심에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다 가질 수 있죠. 그죠? 그 말씀, 그 컨셉, 신학적인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가장 심플한 그거 하나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 정말 또 이해하고 싶은 것은 이 8장 앞에 7장이 있는데 이 7장과 8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오늘 좀 이해하면서 로마서를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키가 될 것입니다. 7장은 너무나 암울한 분위기고 8장은 갑자기 빛이 쫙 임하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을 통한 삶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그려주는데 8장은 성령과 함께 빛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쫙 나오고 있어요. 7장을 읽어보면 7장에 나라는 1인칭 단수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을 바울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많이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그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을 보면 수사학적인 나라는 게 있어요. 리토리컬 아이라 그래서 나라는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 말하게 하는 그런 기법인 거죠. 말하자면 연극의 독백 같은 그런 기법인데요.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선이지만 내가 실제로 행하는 것은 악이고 그 원인은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거나 이렇게 지금 헷갈린다거나 그런 현재 상태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지금의 나의 관점에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관찰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24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울의 현재 상태라면 좀 문제가 생기죠. 바울은 지금 사망의 몸에 있는 것이고 나를 건져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울의 예전 모습이기는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 상태에 누구나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영혼에 피폐하고 비참한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또는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계속 유혹받고 시험받고 헷갈리고 막 엎어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에 거하는 상태가 있고 육신에 거하는 상태가 있고 영에 거하는 상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헷갈리고 있는 상태는 구원은 받았는데 연약한 이런 상태이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그것을 더 성숙하게 극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의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 상태 또는 조금 더 확장하면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스러글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었지만 바울이 로마에 전해준 편지에서 복음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로마에 퍼져 있는 로마식 복음, 팍스 로마나, 예? 로마가 주는 아우구스투스가 주는 그 평화, 거기에 이렇게 그 복음에 꽂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7장과 8장에 날카로운 대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장으로 딱 넘어오면 예수 밖에 있었을 때나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좌정하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은 참으로 곤고하고 참으로 피곤한데 이것은 외면적으로 잘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내면적으로는 더 곤고할 수 있어요. 네. 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까지 해서 우리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중에 잘 사는 거는 이렇게 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정말 미국에 정말 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집만 이렇게 방문하는 그런 좌업을 가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대저택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네트워크 시스템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로 가면 사모님만 계시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 출장을 계속 1년에 한 8개월을 외국에 나가 다니고 그 집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스페니시 일하는 분들이 제일 행복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하고 뭐 수영하고 뭐 들어눕고 막 다 하고 있고 그 사모님은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 네트워크 기사가 왔는데 계속 말 걸고 좀 이따 가라 그러고 막 커피 해줄까 뭐 과일 깎아줄까 그러면서 얘기 계속 듣고 그 안에 공허함이 그 처절한 공허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그 로마의 복음이 이게 들어와 있으면 평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곤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어디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다 어딘지도 몰라요. 네. 그게 과연 행복한 건가 그게 복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8장 1, 2절에 딱 넘어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해냈단 말이죠. 정죄함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7장에서는 정죄함에 시달리는 삶이에요. 그냥 정죄감에 꽉 눌려있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남들이 보기엔 화려해 보이는데 막 사진 찍고 막 스파트라이트 막 뉴스 막 나오고 막 와 나가면 보디가드 막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는 막 골마 터지고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과 8장의 날카로운 대조, 여기서 이 점프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이건 공짜가 아니에요.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준 거죠. 예.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그러면서 사실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공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도네이션을 해서 유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은 거지 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누군가가 해준 거라니까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생명값으로 치러주셨어요. 정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죄를 안 지은 분이 그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그 모욕과 그 모든 걸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이며 심리적이며 감성적이며 영적이며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비난, 정죄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죠.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님은 그의 깨끗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이 죄와 의의 맞교환, 이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거래가 여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덧입어서 천국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더 이상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사탄의 정죄로부터도 자유롭고 예수님의 그 의의를 덧입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누리며 참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표정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얼굴에 천국이 보여야 되고 우리 언어 속에 천국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께서 이런 역할을 하세요.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해석 질문에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유, 어떤 이유예요? 성령 때문이라고. 성령,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이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던 그 예수의 영, 그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은 창조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로부터 종말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사의 메타내러티브에 모두 다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셨다고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보다 센 거 있으면 나보라 그래요. 성령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 연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본문을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성령이 등장해요. 성령이 좀 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를 안 드러내려고 해서 그렇지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에 계속 관여를 하고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그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서로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됨도 계속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 그 사랑 가운데 서로 떨어짐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고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있는 거죠. 하나 더 확인하면 31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건드릴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연결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역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나 큰 산과 같은 뭐 그런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고요. 한 번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 해마다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접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좀 떨림과 감동과 좀 신비로움으로 이 8장을 대하고 우리의 평생에 로마서 8장을 또 이해하고 기억하고 암송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 전해진 이 로마서, 이 복음,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그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이미 자유와 해방을 주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공동체의 성숙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로마는 이태리 로마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 이 자리가 바로 로마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은 확신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말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세계관을 계속하여 변혁시켜내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이 복음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관문도 열어드리고 우리의 거실도 열어드리고 우리의 안방도 열어드리고 우리의 클라짓도 열어드리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쫙쫙 스며들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을 다 침투하여 개입하여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하여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터를 그렇게 세계관이 변화되는 그런 마인드로 계속 무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한번 들었던 복음 또 듣고 평생의 복음을 계속하여 새롭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하여 무장하고 정비해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거죠. 성령과 동행하며 확신 있는 그 복음을 우리 시대와 다음 세대에 전해주시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은 내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로마와 같은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